저런 시편 23편이 다윗이 그냥 멋있는 시를 하나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시를 하나 쓰려고 책상에 앉아서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은 한절한 절이 다윗이 그가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사건의 현장에서 자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라 부족함이 없고, 내가 궁궐에 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언제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우리 각자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딱 맞는 쉴 만한 물가가 어딘지를 아시고 정확하게 그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더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옮겨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 자리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좋은 비법이 있다면 현재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 주신 것도 누리지 않는데 새것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귀한 줄로 알고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시기도 하지만 이미 있는 자리가 저쪽에서 이미 옮겨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의 이 시점에서 내가 있는 자리가 이미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입니다. 어느 때는 그 자리가 아픔이고 눈물이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인데 왜 아픔이고 눈물일까? 지나보면 그게 정말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으로 통해 내가 겸손하게 됐구나.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구나.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이 단단해졌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더 깊이 있게 열렸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많이 다듬어졌구나.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놀랍게도 아픔과 눈물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앞에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 하나씩 붙어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은성, 또 수지 기쁨의 교회 성도 이은성, 장로 이은성, 권사 이은성, 집사 이은성. 우리는 하나님과 별개로 다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 하나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자신의 영광과 관계된 것을 아시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번째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맨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은 약속이 아니고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리하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절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침 삼킬 순간까지도 눈 깜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 들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젊었을 때 자기 고백을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지 말하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처음 교회를 나가는데 좀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대화할 때도 당신은 너무 열심히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할 때도 막 약간 거품을 무는 스타일이에요. 막 열심히. 그래서 이 교회에 저를 지금 돕고 계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기할 때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서 설교 때 막 소리 지를 줄 알았대요. 근데 어떻게 설교는 그렇게 천천히 하세요? 그래. 제가 50대가 되면서 바뀌었어요. 50대가 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말을 막 따발정처럼 퍼붓는 스타일인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다가 예리한 칼은 소리 지지 않아도 잘 들어간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리한 칼은 소리 지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칼 자체가 예리하면 되지. 그러면서 한순간에 설교 스타일이 천천히 말하고 소리 지르지 않는 걸로 한순간에 변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수요일 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청년 하나가 열심히 나오니까 신앙이 좀 자리 잡은 줄 알고 기도를 시켰다. 옛날 기도시키는 스타일 아십니까? 이 찬송 부른 뒤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럼 제가 다니던 모교에서는 권사님 한 분이 찬송가가 끝나기가 무섭게 기도를 차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왜 성령님은 항상 저 권사님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나중에 겪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남 기도하는 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기도를 시키는 방법이 이 찬송 끝난 뒤에 아무 안목의 성도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동안 기도를 준비했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이 찬송 부른 다음에 아무아무 청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긴 했지만 아직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찬송이 끝나는데 입도 못 띄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옆에 권사님이 앉으셨다가 딱 아시고는 얼른 기도를 대신하셨나 봐요. 예배가 끝났는데 큰일 났어요. 작은 교회에 청년 하나 나왔는데 시골에서 시험 들어 교회 떠날까 봐.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른들이 몰려가서 괜찮아 괜찮아 우리도 그런 건 몇 번씩 겪었어. 그러면서 신앙도 잘하고 기도 입도 띄어지는 거야. 막 어른들이 혹시 이제 문제가 될까 봐. 근데 어른 한 분이 손을 잡고 절로 끌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다시는 이런 망신 안 당하고 싶지.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두 뿌리만 캐고 나와. 그러면 기도가 뚫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망신 안 당하고 기도가 뚫린다니까 그 다음날로 산기도를 올라갔대요. 근데 기도원에서 기도를 가르쳐주지는 않죠. 갔더니 밤이고 나지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한 3일을 소리 지르고 나니까 기도에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하산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기도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이제 혹시 태권도 배우셨어요? 태권도를 배우면 요새는 모르겠어요. 흰띠다매 옛날엔 노란띠였는데 노란띠를 딱 따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깡패가 좀 시비를 걸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란띠인데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검정띠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이 청년이 누가 기도를 시켜줬으면. 근데 적어도 교회에서는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데를 이제 들락거렸었나 봐요. 그런데 하루는 거길 갔더니 선교사님이 이러시더래요. 오늘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얼른 손 들었대요. 자기가 하겠다고. 선교사님이 놀라면서 그럼 기도하라고. 드디어 기도원에서 배운 기도의 칼을 뽑으셨대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일단 주여 삼창을 했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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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세 번을 반복했대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세 번을 했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기도 스톱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어디서 기도를 배우셨어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를 배웠냐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을 찾자 그러더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나서 오늘은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부끄럽게도 죄에 걸러 넘어질 때도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하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연약할 때도 흔들릴 때도 어느 때는 내 맘대에 대들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할 때도 어느 때는 연약하여 죄에 걸려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십니다. 제가 31살에 부산에 갔는데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산을 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부산을 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부산을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산이 맞습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데 왜 갑자기 부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산에도 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부산에도 나 있어. 또 40살에 갑자기 미국 청병을 받아서 미국을 가는데 이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아니라 이민을 가는 거예요. 여섯 식구가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미국 맞습니까? 아무 연고 없는 미국은 또 웬일입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제 마음에 말씀하셔서 미국에도 나 있어. 근데 어디서 하라는지 그게 연속국에 나오는 거예요. 네 안에 나 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끝나더라. 그게 답인 거예요. 새로움은 어때?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그냥 답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아주 놀랍게 체험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제가 31살 때 갑자기 제 은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여튼 좀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전도사, 강도사 그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웬만한 나라는 다 다녀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웬만한 나라는. 그래서 아주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새해가 되면 가고 싶은 나라를 마음에 정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휴가 때 이 나라 좀 가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어떤 나라를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필리핀이었어요. 하나님, 올해는 두 나라를 가보길 원합니다. 일본하고 필리핀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꼭 기도하다 보면 제가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필리핀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입에서 필리핀이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가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네나 보다. 그래서 기도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새벽 예배를 끝나고 하루는 돌아왔더니 전화벨이 울리는데 제 은사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안식년이라 교회를 비는데 저보고 와서 대신 교회를 지키래요. 그러면 왕복 비행기 값, 그 다음에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용돈, 그리고 짬짬이 미국 여행,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생활비를 대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 때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런 기회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때 미국 여행하기도 쉽지 않을 때인데 미국 여행이 아니라 미국 목회를 경험해 보는 건데 너무 좋은 기회라고 장로님들을 설득할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서 미국을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근데 제 머리에 일본하고 미국인데 일본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미국을 들어가는데 때마침 사모님이 한국 나오셨다가 같은 날 들어가는데 똑같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인데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모님 합쳐서 들어가죠. 공항에 두 번 나올 필요 없이. 그래서 합쳐서 들어가는데 사모님이 제 쪽으로 하려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시간 쪽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요. 일본을 거쳐가는 거였어. 그래서 일본 가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거쳐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야 하나님 너무 재밌으시다.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재밌으시다. 그리고 미국 가서 두 달을 제가 하기로 했는데 정말 새벽 예배, 신방, 설교, 상담, 청년 집회 정말 담임 목사처럼 다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당회가 열리더니 저보고 오래요. 그러더니 변호사 삽시다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를 왜 사느냐 그랬더니 눈치를 못 챘네요. 눈치 못 챘다 그랬더니 실제로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싶은데 저를 후임자로 추천했대요. 근데 한국에 있으니까 데려다 놓고 지켜봐라, 두 달 동안. 그리고 마음에 들면 돌려보내지 말고 변호사를 사서 그냥 주저앉히고 식구들을 불러들여라 이랬다는 거야. 근데 두 달을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한 달 보니까 됐다고 변호사 사재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으세요. 파격이었어요, 파격. 91년도에 사례비 5천 달러에 박사과정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박사과정까지 모든 돈을 책임지고 사례비를 지금부터 27, 8년 전에 5천 달러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도 큰 돈인데.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확신을 주지 않아서 그냥 두 달만 사역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내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내일이. 그러니까 오늘 제 마음에 가난한 목회자로서 평생 다시는 미국을 못 와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저랑 동갑내기 집사님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시내에다 저를 좀 던져놔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혼자 사진 찍고 좀 구경하고 가족들 선물도 사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다 전화하면 그리로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고 돌아다녔어요.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그러고 나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만 하면 갑자기 미국 사람이 튀어나와서 따발총처럼 떠드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 사람 집이라 여보세요 해야 되는데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는 이스트베이라고 쓰죠.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야. 바다 건너 저쪽인 거예요. 돈도 없지? 내가 사는 동네 주소도 모르지? 한밤중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내일 비행기가 끝이에요. 두 달짜리. 이민국에서 도장도 딱 두 달 찍어줬어요. 비행기표 꺼내봐 그러더니 그걸 보고 그대로 찍더라고요. 내일 지나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거예요. 떠나서 일단 집에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복판에서 점점 어두워지는데 제가 길에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 달 동안 미국 구경 잘했습니다. 근데 일이 생겼습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연락 안 되면 내일 비행기표도 문제고 이민국에 도장 찍은 것부터 문제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요. 저쪽에서 일본 사람 꼭 대학생 정도 되는 남녀 사람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걸어와요.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일본 사람 둘이. 그러더니 한국말로 한국 사람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맞다. 그랬더니 자기가 일본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인데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말을 좋아하는데 오늘 한국말 배우고 돌아오는 길인데 숙제가 가다가 혹시 한국 관광객을 만나면 붙들고 대화를 해봐라. 어디까지 통하나. 이제 그게 숙제래요. 저보고 시간을 내달래. 마땅히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뭐 빤하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뭐 몇 살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뭐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한국말을 언제부터 잘했니?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잘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한국말 너무 어려운데 너무 잘한다고. 제가 나중에 영어 잘하냐? 그랬더니 막 웃어요. 아니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잘하는데 당연히 영어를 잘한대요. 제 사정을 얘기해서 전화번호인데 전화가 안 된다. 그분들이 공중전화 갔더니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고 똑같은 번호인데 나중에 알았더니 공중전화 할 때 그 앞에다가 1을 눌러야 되는데 그 1을 누르고 공중전화하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예요. 전화번호 앞에 이를 누르고 전화번호를 눌러야 되는 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그 미국 사람이 번호 잘못 돌렸다고 안내 방송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그때 막.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점점점 어두워지는 길거리에서 기도했더니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이 한국말로 말을 걸어서 영어로 도와줬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이게 신비롭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일본 사람이 한국말로 나한테 말을 걷고 내 사정을 알아듣고는 영어로 도와줬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게 저한테는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의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기도할 때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구체적인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혹시 시골집에 살아보셨어요? 시골집에는 화장실이 멀리 있어요. 옛날 뒷간이라고 그랬는데 가마대기 들추고 들어가는데 가보셨어요? 어린애가 겨울밤에 꾸역꾸역 자꾸 먹는 거예요. 남겨놓으면 형한테 뺏길까봐. 엄마가 그러죠. 너 이 추운데 자꾸 먹으면 배 아프다. 너 이제 자다가 이제 화장실 가다가 난리 친다 너. 근데도 꾸역꾸역 먹는 거야. 근데 새벽 2시가 되는데 배가 뒤틀리면서 아파요. 엄마한테 그러죠. 엄마, 엄마 배 아파. 엄마가 이놈의 자식, 이놈 왼수 같은 놈이야. 꾸역꾸지 먹지 말라니까 그렇게 꾸역꾸역 먹더니 빨리 올리봐 추워 죽겠는데 빨리. 그리고 마당을 가로질러서 뒷간에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얘가 배가 아파서 안 잤는데 심은 주지 않고 엄마한테 이러죠. 엄마 거기 있지. 있어 이놈의 자식아. 엄마 소리 내봐. 뭔 소리를 해. 빨리 일 봐. 엄마 노래 불러. 추운데 무슨 노래를 불러 이놈의 자식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까지 데려갔으면 엄마가 버리고 가겠어요. 시키시고 함께 있다가 오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불안해서 엄마 거기 있지. 엄마 거기 소리 좀 내봐. 엄마 노래해봐. 그리고 하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헛헛해서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죠.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언제 떠났니? 도리어 네가 연약할 때 더 꽉 잡아주시고 네가 흔들릴 때 너를 끌어안아서 보호하지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섭섭하게 할 때도 있어. 속상하게 할 때도 있어. 가슴 아프게 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그럴 때 더 불쌍히 여기고 그럴 때 더 단단하게 잡지 너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원래 겁이 없어요. 이러지 않아요. 제 주위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다윗은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깊이 깨달은 것.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예, 다섯 번째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억울한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아파했던 시간들,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기든지 책임져 주시고 어떤 시기든지 높여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30대에 아주 아픔을 한번 겪었어요. 저는 사역했던 모든 교회와 다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 갑자기 사임을 강요당했어요. 그때 부목사 시절인데 청년부가 15명밖에 없어요. 어른이 700명인데 대학부가 15, 청년부는 7. 교육기관이 그냥 다 주저앉은 교회였어요. 근데 가서 정말 잠을 3시간씩 자면서 열심을 냈어요. 막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폭발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가지고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는데 갑자기 중등부 목회자 자리가 비니까 중등부도 새로운 목회자가 올 때까지 임시로 맡아라 그러는데 막 중등부가 자리가 모자라서 또 미어 터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맡길 때마다 그러니까 교회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우리 교육기관은 10명, 20명 수준인데 어떻게 이은성 목사가 맡기만 하면 난리가 나냐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예배를 갔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은성 목사님이 좋은 데 가시게 돼서 사임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좋은 데를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임을 했대요. 더 놀라운 거는 나가면서 성도들이 손을 잡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네요 난리를 치는데 아무도 저보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저는 어디가 좋은 데인지도 모르고 사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그 끝이 밑도 끝도 없이 쫓겨나는 거라면 누가 헌신하고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성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이크 대대고 귀에다 얘기하는 거 못지않게 선명하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가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신비로운 문구가 하나 떠올랐어요. 기도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막 이러는데 제 마음에 너를 절벽 끝에 세운 것은 떨어져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훨훨 날게 하기 위한 거다. 기도하는데 억울하다고 우는데 너를 벼랑 끝에 세운 것은 떨어져 죽으라는 게 아니라 훨훨 날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며칠 안에 있었는데 제 귀에 분열이라는 학교에 교목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학교로 쳐들어갔어요. 이사장님 방으로. 그리고 인사는 하고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한 부분을 교목으로 드리겠다고 선한 사람입니다. 제가 명지고등학교의 교목님의 영향을 받아서 고등학교 때 그 서원을 한 적이 있어요. 먼 훗날 목사가 되면 목사의 삶 중에 한 부분을 교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방황하는 청년들 옆에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소원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사장님에게 그 얘기하면서 교목을 나한테 달라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젊은 목사 하나가 들어오더니 자리를 내놓으라니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불렀더니 이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제가 다녔던 교회 장로님이 21명인데 19명이 그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이은성 목사는 학생 청년 사역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오. 무조건 1등입니다. 우리 교목으로 씁시다. 거기서 이 사장님이 그럼 교목해 그러는 거예요. 교목해라는 말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아파트 하나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목님이 무슨 아파트? 그 학교가 네 학교인데 전체 교목이 11명이에요. 시간 강사까지 앞에서. 아무도 사택을 주질 않았어. 저희 식구가 6식구인데 교회를 나오면 길거리로 내앉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35평 아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12평인가짜리 살았는데 갑자기 35평짜리.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를 가시더니 왔다 갔다 했더니 다리가 아파서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이 넓게 느껴지셨는지. 참 신기하죠. 갑자기 교회에서 삶을 당했는데 그 자리가 어렸을 때 서운한 것을 지키는 계기가 됐어. 아이들이 학교 들어올 때 7% 8%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3년 뒤에 졸업할 때는 애들이 75%. 최고 많을 때는 78%가 예수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별로 안 믿으시는 분이시겠는데 정말 학교에서 제가요 아이돌이었어요. 아이돌. 복도에 지나가면 애들이 막 매달리고 소리 지르고 막 열광하는 정말 연예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회에서 학생 수련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수련회를 했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오라는 바람에 갑자기 부흥강사 또 나서게 된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학교에서 교목실장이었기 때문에 교목실장은 교장급이에요. 그래서 참 자유로워요. 수업도 많지 않아요. 시간표도 제가 짜달라는 대로 다 짜져요. 수업을 오전으로 몰아주세요. 그럼 오전으로 몰아요. 하루는 비워주세요. 제가 피곤하니까 그냥 제 방에서 책만 읽겠습니다. 시간을 다 짜줘요. 그러니까요, 출근해서 수업 하루에 보통 2시간, 뭐 많으면 3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부산, 경남, 대구 쪽은 다 집회 다닐 수 있어요. 출근하면서 가서 집회하고 자고 새벽 예배하고 거기서 학교로 출근하고 방학하면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제가 미국으로 갔는데 나중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데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안수 집사 그룹에서 목사님을 저에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고 싶다고. 제가 사임하고 떠난 거기에 담임 목사로 저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명예 다 회복된 거 아닌가요? 나중에 잠깐 휴가를 맡아서 왔다가 그 교회 청년들하고 밥을 먹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알고 그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는데 오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와서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밥을 먹는데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사임을 당할 때 제가 뒤에서 모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 교회 청년들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꾸짖어 회개했는데 아픔을 당한 당사자가 미국에 있어서 정작 목사님에게 사과하지 못했다고 이제라도 용서해달라고 청년들이 바꾸면 식당에서 무릎을 꿇고 마치 증인들 앞에서 하듯이 내가 아무 잘못이 없음을 그냥 바로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때 저희가 목회하던 교회가 너무 바빠서 안 갔어요. 그 교회를. 그리고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와서 한동안 그 교회를 내 집 드나들듯이 설교를 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으시고 때가 되니까 억울한 것을 푸시고 그리고 그 억울한 것이 억울함으로 되지 않고 억울함이 내 인생에 복이 되고 새 인생이 펼쳐지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냐예요. 억울할 수 있고 속상할 때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푸셔. 이거를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푸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명절이나 잔치를 하면 음식이 많이 남죠. 그러면 이제 상할 위험이 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큰 솥에다가 명절 때 남은 음식을 다 넣고 끓여요. 뭐 도라지, 숙주나물, 동그랑땡, 빈대떡. 그걸 저희 집은 섞어찌개라고 그랬는데 그걸 넣고 벌벌벌벌 끓이면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에요. 근데 맛이 신비로워요. 근데 저는 특히 벌벌벌 끓인 국물하고 그 거기서 끓인 빈대떡을 이렇게 꺼내 먹으면 별미입니다. 별미. 제가 나중에 저희 병원에서 나오는 잡지에 하나님의 섞어찌개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섞어찌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큰 소에다가 나의 억울함도 넣고 나의 손해도 넣고 나의 섭섭함도 넣고 나의 눈물도 넣고 벌벌벌 끓여서 나중에 그 국을 떠서 주시는데 이 세상에 있지 않은 희한한 맛인데 기가 막힌 맛이 되는 때가 되면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눈물, 나의 아픔, 나의 좌절 낭비하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그것이 내 인생에 복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5절 읽으면 누가 떠올라요? 저는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다윗과 사울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은 잔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나를 위해 잔치상을 붙이고 차려놓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대요. 쉽게 말하면 이 잔치의 VIP는 이분입니다.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이분이 이 잔치의 주역입니다. VIP입니다라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전 척 떠오르는 게 다윗과 사울이에요. 사울왕은 무려 10년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근데 다윗은 몇 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의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죽이면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 믿음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도망가는 길을 택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냈더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뒤에 스스로 자결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도망다닌 다윗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견고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원리는 놀랍죠. 신앙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힘을 가지려 하는 것, 목소리를 높이려 하는 것, 자기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교회는 져주는 거고요. 양보하는 거고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살죠. 어떻게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신다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살면 못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5절 하면 또 생각이 나는데 그게 모르드개와 하만이에요. 임금이 묻죠.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만이 자기 얘기인 줄 알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임금이 타는 말에 임금이 옷는 옷을 입히고 임금이 쓰는 관을 씌워서 한 바퀴 돌리라는 거야. 진 줄 알고. 근데 그날 밤에 임금이 잠이 안 와서 왕실의 기록물을 뒤적이다가 자기가 죽을 뻔에다가 살린 사람을 아무것도 안 한 줄을 알고 그날 그 모르드개를 임금이 타는 왕 말과 임금이 타는 옷을 입혀서 백성 앞에 돌리죠. 그리고 그 잔칫날 모르드개를 죽이려 던 하만은 자기가 세우는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사형을 당합니다. 참 믿음의 원리는 놀라워요. 힘을 갖고 이기려 하면 나중에 보면 지고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원리 때문에,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하고 뒤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 눈물을 친히 닦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저는 참 신기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들이 그렇게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어요. 근데 어렸을 때도 봤는데 지금도 보면 사자 수는 자꾸 줄어든다는데 초식동물은 여전히 몇백 마리씩 뛰어다녀. 안 신기하세요? 그렇게 잡아먹었으면 초식동물이 씨가 말라야 되는데 도리어 사자가 숫자가 준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면 이기는 것 같은데 그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거는요,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이가 그렇게 혀를 깨물어 대요. 미치는 건 깨문 혀 또 깨무는 거야. 정말 아프죠? 피나고 붓고 쓰리고. 근데 늙으면요, 이는 다 빠지는데 평생 깨물렸던 혀는 여전히 쌩쌩해. 안 신기하세요? 그렇게 깨물어야 됐으면 혀가 다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는 다 빠지는데 혀는 죽는 날까지 쌩쌩하게 있어. 저는 그것도 신비롭다 생각합니다. 날마다 이기는 이와 날마다 지는 혀가, 나중에 봤더니 지는 혀가 이겼어.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하긴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때가 되면 풀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나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난리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나가면 권사님들이 이런 기도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 그냥 그 기도만 하라. 하나님 뭔지 못. 하나님 아시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도 내 마음 모르고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펼쳐놓으시고 그 원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를 높일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원리 다시 깊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6절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천국에서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대요. 우리는 좋지만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좋은데 또 하고 싶진 않아. 저는요, 천만금을 줘도 옛날 젊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가난과 그 불안과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못하는 막막함과 혼란함과 신혼 때 너 죽고 나 죽고 싸웠던 그 어마어마한 전쟁과, 돌아가고 싶으세요? 전 지금이 좋아요. 믿음의 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점점 혼란스러움이 거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놀라움들을 깨달아가면서 내 마음이 주 안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게 훨씬 저는 좋습니다. 어떤 부부가요, 금실이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그날따라 애들이 일찍 자서 부부가 다 치우고선 커피 두 잔을 놓고 거실에 둘이 앉았대요. 남편이 자신감이 있어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랬대요. 여보,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지? 근거 없는 자신감.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지? 그랬더니 부인이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대. 그럼요. 전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네가 남자 해. 그러더래요. 그때는 네가 남자 해. 우리는 좋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행복했는데 그러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고 맛보고 사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우리 속에서 이 땅에 좋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시간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간절해지는 또 다른 믿음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는데